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과 또 경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중심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각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자 새벽을 깨운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날마다 곤고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중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를 그 앞에 당당하게 걸어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이 깊게 담겨지고 배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장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신학적인 1장, 6장까지 했던 내용들하고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조금 약간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탁 한 번에 알아먹기가 좀 쉽지 않죠. 물론 성경 자체가 그때 본문의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도 성경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은 로마서는 로마서 교회의 정황과 상황에서 해석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게 의미 있게끔 다가와야 돼요. 또 의미 있게끔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로마 교회에만 의미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건 진짜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큰 막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좀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읽고 7장 전반절을 앞으로 몇 번을 볼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7장 24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했던 고민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야? 갈등이. 그러니까 의의를 쫓으려는 그 부분과 또 죄 가운데 달려나가는 그 부분에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주어졌지만 아직 100% 성취가 안 된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겹쳐있는 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번쯤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사단 때문이다. 사단을 지금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없으니까 말하자마자 그 얘기가 아니라 사단을 막 거론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냐.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막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마귀가 준 부분들이고 사단이 준 부분들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저는 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의 말을 지속해서 계속 병든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 상담자로서 가장 큰 오만은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자세는 상담자에게는 불편한 자세예요. 왜냐하면 그건 되게 교만한 모습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보도록 유도하고 돕는 것이지 A라고 말하면 B주고 B 말하면 C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7장 1절부터 내용을 좀 간략적으로 보면서 어려운 7장 내용을 보기 원하고 특별히 16장까지 로마서가 있는데요. 7장 정도면 이제 반 정도를 이렇게 막 진입이 되는 거여서 산에 올라갈 때 항상 그 정상이 좀 힘들잖아요. 산이 이제 뭐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정상이 50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처럼 로마서 7장은 신학적인 많은 난제와 신학적인 많은 갈등과 또 많은 교파 간의 차이, 또 실제 읽는 우리 독자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도인 우리에게도 많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줄 수가 있죠. 매번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시기 전날 성경을 먼저 좀 읽어보시면 아침에 말씀을 같이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6장 14절을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때 우리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민족들이 430년 동안 살아서 민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었었다. 하나님을 잊었었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총리가 된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한 민족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탈출하게 되었는데 탈출하면서 걸어 들어간 곳이 홍해였다. 보세요. 보통 사람이 물에 자살할 때 어떻게 해요? 자살할 때. 물가를 걸어, 영화에 그런 것처럼 물가에 걸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 들어가도 어느 날 탁 뭐 신발 하나만 떠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민족이 저 바다를 향해서 걸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침례 세례.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돌아다 보니까 내가 물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는 세례 사건의 원형이란 말이 가능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실제 그런 말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 말씀들 제가 6장 3절 말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는 것은 의미는 죽었고 살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 그 자체에 우리가 합하여져 연합되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지고 주어진 것이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결과로 어떤 게 주어졌냐.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편입된 거예요. 접붙여진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나를 꺾어서 접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꺾임을 당해서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꽂힘을 당한 거예요.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아래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7장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7장 1절부터 한 13절 내용까지가 6장 14절 말씀을 언급하려고 된 구절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많아서요. 제가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을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헌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무단횡단하지 마라. 무단횡단하면 8만원. 과속하지 마라. 그럼 7만원. 안전벨트 매라. 안 매면 3만원.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규칙 자체가 그걸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좌측통행을 배웠어요. 좌측통행. 상상 가면 우측통행인가요? 복도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한쪽 서가지고 이렇게 막 애들 부딪히고 다치니까 애들이 한 학교에 6,000명이었어요. 초등학교가. 그러니 뭐 한 반이 뭐 15반, 70명씩 있었고 5반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았어요. 그 난민 수용소지 이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때 안 하면 막 또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살아있을 때 법들이 저촉이 되는 것이지 죽어있을 때는 법과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율법에서 죄의 종류로 할 때 반대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7장 2절 말씀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욕먹죠. 왜 부인이 남편 소유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분란이 일지만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게 되면 유대인 문화에는 저 주로 남자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어느 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법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죄 아니냐.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아내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유한 거 아니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잃는다는 것이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2절, 3절의 의도는 뭐냐면 죽음의 의미예요. 죽었기 때문에 끊어졌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남편에 매어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사라진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율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자유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율법을 지켜라 그러고 어떨 때는 자유하다 그러고 어떨 때는 매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지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교파 간에 많은 신학자 간에 논쟁에 있을 수 있는 그 여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늘 매인받아 살아가야 되겠지만 남편이 죽는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다른 남자가 결혼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이 음탕한 일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했을까? 율법에 매였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얘기죠. 자유하다는 얘기는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혹 당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겠는데 그 예전에 그 상담 사례를 듣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 부부간의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학생이 물었어요. 그 교수님이 가정 상담하시는 분인데 웃으시면서 나도 살아가면서 상담학과 교수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증?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면도 있는데 어떤 날은 그냥 죽이고 싶은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땐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데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너무 또 측은한 거야.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 교수님 말이 저도 가끔 싸워요.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요. 애증?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쓸 때 있어요. 애증이라는 말을. 그때 그 말을 쓸 때는 그 교수님이 말했던 그 배경이 제한테 깔려있는 거거든요. 항상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자체에 율법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노임받은 이 자체가 스스로 얻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얻어낸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건넌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다음에 다 지키니까 홍해를 건너게 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이 큰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 본문들을 지금 7장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뭔가 이렇게 뻐근하면서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는 장이 이 7장입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다 잠을 들었는데 새벽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틈틈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좀 필요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6절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얼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다. 남편과 결혼해 있는 것을 얼매였다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으면 부인이 자유로운 것처럼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새로운 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거래요. 이건 보통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가진 사람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될까? 7장에서 많이 묻는 물음인데요. 도덕적인 싸움이어야 되나? 예를 들면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죠. 불교 믿는 사람은 그 말 안 하나요? 그러면 힌두교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는. 그 어떤 게 누가 더 착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 어떤 기준들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고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하지 말라. 아, 탐내는 것이 죄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이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기 쉽고 많은 교단과 교파에서 어떤 말을 많이 말하느냐? 윤리적으로 상승되고 도덕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가진 사람들의 유일한 싸움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상승과 윤리적인 성장이 구원을 대신할 수 있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비교적 욕을 안 하는 편입니다. 욕을 해봐야 에이씨 이 정도예요. 야 임마 이 정도예요. 막 어마어마한 욕을 전 잘 못합니다. 왜냐면 그런 욕을 많이 못 배워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박현진 목사님이 말로 먹다가 누가 떡국 더 드릴까요? 약간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 됐어요는 굉장히 큰 신뢰의 말이에요. 왜?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데 됐어요. 이거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연변에 갔을 때 상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 뒤져버렸는데 뭐 묵은 곳 들려고 도와드릴까? 그러니까는 일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일이 없대요. 아니 그거 아세요? 일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 거야. 내가 도우려고 그랬는데, 그때 전사 사역자로 갔는데, 전도학교에서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현수 목사님, 서울서, 됐어요. 이러면요. 이거는 실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아, 어렵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다 이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신 율법이 항목이 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이 로마 7장 나오는 말이 있어요. 율법이란 말 나오고 계명이란 말이 나와요.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우상, 또 여호와 이름 망령 들걸지 말, 그 다음에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 있잖아요. 그 계명. 그리고 선지서를 보게 되면 모든 죄악을 말을 할 때 현실적인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부도덕해? 너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악행을 행해? 너 왜 이렇게 남들을 비난을 많이 해? 현실적인 문제, 행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죄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 열매를 보고서 막 얘기를 해요. 왜 이 열매를 보고 말을 하냐? 행실을 보고 말하느냐? 행실을 보고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말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 구원, 더 좋은 구원을 받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계속 싸우고 욕을 100번 하던 것을 예수 믿어가면서 50번, 20번 줄여줘야 되는 사실이고 늘 비난하고 이상하게 악행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그것이 구원의 이유는 될 수가 없다는 말을 계속 교체해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율법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생명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사망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또 구원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교차되고 있어서 조금 내용들이 보기에 성경 혼자 집에서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가? 어디까지가 단락인가? 그렇죠.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그런 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다. 구원받고 보니까 아, 이 율법이 보이는 거. 구원받기 전에는요. 율법을 지켜낼 만한 힘도 없는 거야. 뭔가 살아야 사람이 생명이 어려도 살아야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율법을 규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일수록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 어리다고 했을 때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더 묵직하게 다가와야 되는 그 이유는 율법을 지켜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즐거이 지키려고 하는 그 경향과 성향과 노력과 그 애씀들은 그 싸움들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인 성장이 되는데 육신적으로 계속 바닥을 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육신적인 성장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성장을 건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려면 신사임당에 구원받아야죠. 그러려면 이일곡 이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행실과 행위에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7절 말씀하라고 했던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노아를 거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연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원래 있던 상태가 이 상태였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가서 계속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강도의 구원. 야, 강도 구원받았어. 대박.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평생 인생이 망했던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번도 즐거움을 가지고 그 구원에 동참하거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 못한 채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 이렇게 사는 것이 좋냐 말이죠. 우린 이걸 꿈꾸면 안 돼요. 우리에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강도의 구원을 부러워하면서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종합검진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피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를 하니까 콜레스테롤이 약간 있대요. 아, 내게 약간의 그 이상지질, 피가 나쁘다는 그것을 피검사를 통해서 알아낸 거잖아요. 검사가 아니었으면 피에 기름기 많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근육 많이 늘리세요. 다른 거 문제 없으니까 근육 많이 늘리세요. MRI 같은 거, MRI 딱 한번 해봤는데요. 그 통속에 들어갈 때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이렇게 쭉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문제를 드러내잖아요. MRI가 틀린 겁니까? MRI는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율법은 뭐냐? 그런 기능하는 거야. 스캔을 쫙 하고 너 죄 있어. 넌 죄인이야. 너 혼자는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까지 안내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겪게 되는 영적인 갈등을 또 우리 7장 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듬성듬성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래요. 율법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면 안 돼요. 주님도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한 것이래요. 이 율법은 주로 말할 때 뭘 말하냐?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구약에 의존돼 있어요. 신약성경은 구약 밑에 있어요. 구약의 조명과 구약의 어떤 의지 없이 신약은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을 설교해 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을 풀어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책이 어디냐? 로마서예요. 6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로마서가 구약적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구약을 말하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얘기했습니까? 구원 설명하려고. 세례를 얘기 왜 했나요? 홍해를 설명하려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의미한 것이죠. 근데 율법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십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여호와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막는 데일 거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까지는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저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뭡니까, 탐내지,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 이런 말들, 십계명 이런 내용들을 앞에 5, 6, 7, 8, 92 계명들을 잘 우리는 언급을 안 했어요. 왜? 1, 2, 3, 4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도덕적인 싸움인 것처럼 막 말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십계명에서 그 계명들은 거론하지 잘 않아요. 늘 1계명, 2계명. 오죽하면 십계명 평생보다도 그걸 다 못 외우려고요. 그만큼 우리한테 계명이 멀 건 사실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들은 우리에게 제가 육신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열매. 제가 논산 갈 때마다 저게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몰라요. 꽃을 보면은 다 허해가지고 저게 매화야, 좀 매화가 매실인 것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 이게 무슨 인삼이야? 이게 무슨 더덕이야?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커지고 열매 형태를 갖추면 알 수 있어요. 가을에 가면요. 사과 열렸네. 가을에 가면요. 배 열렸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거야. 이 사람 사는 모습 보니까 반드시 구원 받은 거야. 그렇게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싸움을 평생을 싸워야 되고 처절하게 싸워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교차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놀라운 건 바울의 표현들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지만 계속 하는 말들이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또 신령하대요. 아까 뭐 죽었다고 말을 막 했는데 그리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이 나가 누구냐? 아담이냐?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바울이 믿기 전이냐? 믿기 한 이후냐? 이 17장 14절 말씀이 가장 로마서에서 어렵게 거론이 되고 많은 이견이 갈라지는 그런 곳이 됩니다. 어쨌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너희는 죄 아래 팔렸어. 그렇죠? 율법을 죽었지만 원래 너희가 율법 때문에 율법을 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네 몸에 병투성이야. 율법을 대보니까 너는 이미 수없이 죽었고 수없이 죽은 상태라고 팔린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래요. 누가? 뭐 나가 누군지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나가 아담이라면 아담이 그런 것이고 바울이라면 바울이 그런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을 표현한 수학적인 표현이라면 나가 믿는 모든 사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율법에 죽었다고 말하고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는 사실상 율법에 팔렸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갈등이 지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너희들 갈등 많잖아. 나도 그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없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데 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가야 될 것인데 이 과정에 갈등이 없냔 말이에요. 전 제가 보기에는 교회 생활은 갈등 연속이에요. 상담자들은 잘 상담을 받고 잘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갈등의 연속이에요. 장의사들은 죽음에 대해 초연한 것 같지만 그들도 항상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말할 것이에요. 갈등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울도 지금은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 할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왜 곤고한 사람이냐?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냐는 바 악을 행한대. 누가? 사도 바울 자체가. 나도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자기 권면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 나도 이렇다. 곤고하다는 말을 어려서 신학 교사 들었던 적이 있어요. 곤고하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곤고하다. 빨래를 짤 때 우리 어머니 많이 하셨는데 한 사람은 뒤로 돌리는 거예요. 뒤로. 한 사람은 반대로 돌리는 거야. 꽈배기 할 때 아시죠? 꽈배기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역으로 역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빨래를 한 사람은 왼쪽으로, 한 사람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 빨래가 물이 쫙 짜지면서 어떻게 돼요? 곤고하게 되는 거야. 그게 곤고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왼쪽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몸이 다른 데 가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겹치는 시기가 있고 중첩되는 시기가 있고 양쪽의 의와 죄, 사망과 죄에 끼어있다. 계속 서로 다른 두 개의 소원과 두 개의 다른 성향과 두 개의 다른 법 사이에 끼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구원된 백성 같지만 계속 육신을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 볼 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육신을 향해 달려가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그 의와 구원이 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끼어 있어서 살려니까 이 모순, 이 이율배반이 너무 힘들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을 하면서 사단 때문이야 라고 툭 말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간간이 제가 무조건 마귀 핑계대지 맙시다 하는 말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로마서 쭉 읽어보니까 딱 한 번 나와요. 16장 20절에 사탄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개인의 문제를 회복하고 개인의 문제를 알아가고 개인의 문제를 발견해내는데 사단을 많이 끌어들이지 않고 귀신이 많이 끌어들이지 않아요. 왜? 구원은 그렇게 큰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의 빛이 계속 비추게 해서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읽으면요 피곤이 확 몰려와요. 아 그래. 사도 바울도 이랬구나. 위로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구원의 기쁨은 어디 간 거야? 구원의 소망은 어디 간 거야? 구원해 주는 행복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런 것이죠.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나도 그렇다. 요로 끝났으면 재미없었을 것인데 8장 1절 2절이 7장의 결론입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 안에 해방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가운데 있고 곤고한 모습으로 한평생 순종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에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람들이 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죄 없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한 강도의 구원이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산마리아 여인, 그리스도는 늘 그대로 나왔을까요? 아니요. 인생 실패하다가 지쳐서 나온 상태였어요. 거기서 가늠한 여인, 무슨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런 구원이 뭘 의미합니까? 이런 구원이. 이런, 물론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구원은 큰 것이야. 어둠보다 빛이 큰 것이야. 사망보다 생명이 큰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종국의 궁극적인 선포인 거예요.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해방되었다. 곤고한 모습을 평생 살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 너희는 해방되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소망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크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계명을 지켜내기 위한 즐거운 싸움이 순종의 싸움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 율법을 지켜내는 그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뤄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라고 말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나머지 이걸 빙자하여 처음부터 내가 어차피 못할 거야. 그러니까 죄가 더하게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죄를 더하게 은혜에 대해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순종한 싸움 안 하고 막무가내 막 살고 막 여기저기 치받고 그러고 살 거야?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더 너희를 드려라. 더 너희를 싸워야 되지만 공간 사람으로 상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겹친 시기가 있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이지만 그런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해방하신 그 해방의 구원의 구원으로 초대되고 접붙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말씀들을 간단하게 사건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 뭐 알잖아요. 쉽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요셉의 사건 쉽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다 사건 위주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사실 위주예요. 사실을 논증도 하고 변증도 하고 설명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뻑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한번 점검해 나가고 알아가는데 로마서는 반드시 통과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새벽에 이 새벽에 어려운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여건 되는 대로 또 그려주시는 대로 말씀 앞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하여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하여 순종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우리에게 있는 많은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싸움 속에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큰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 이끌 것이며 우리 주신 그 은혜와 그 계획에 성공할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고백 가운데 잊지 않게 하시고 나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순종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부족한 갚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관련된 지인들, 가족들의 그 고난과 육신적인 아픔 가운데 온전히 더 믿음에 더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은혜와 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5개 교회 가운데 힘을 더하시사 나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각 교회가 든든히 서하게 연약하도록 도우시며 우리 부산 또 집회를 통하여서 전도됐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으며 당대 세계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더 성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더불어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주여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싸워내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이는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